찾으실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과 이 토요일 두 시간에 걸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학에 개설되는 이 강의 제목 중에는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론과 실습 같은 과목들이 있죠. 예컨대 뭐 자동차 정비의 이론과 뭐 실습이라든지 사진 이론과 뭐 실기 뭐 디자인 이론과 실습 등 아마 학과마다 몇 가지는 이런 제목의 강좌가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런 과목은 이론 반, 이 실기 반으로 학점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그 따로 현장 학습을 아예 나가기도 합니다. 그 뭐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중에 세부 전공으로 빠지게 되면은 뭐 거의 앉아서 이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 실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설교학 시간에는 실제로 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요. 뭐 성적을 매기기도 하고 학부 때는 매주 이 터미널 같은 곳에 전도로 나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기도했는지 적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신학교에는 매일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플에 참가하는 것도 그 성적에 들어가고 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 매일 새벽 기도 출석률이 다음 학기 기숙사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는 교회 사역이 아예 그 실습에 포함되어 가지고 매주 보고서를 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이 삶이란 것이 이론과 실습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전문가 될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선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무식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이 신학교를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면야 그 이론에서는 만점자리 목회자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목회 현장에 실습이 안 돼가지고 자기는 잘 아는데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한다거나 자기는 잘 알면서 이 삶 속에서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이 없는 듯이 살아간다면 그거 뭐 위선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를 잘 배워가지고 이 작은 나사못 하나의 위치까지 다 알고 메우고 뭐 공구도 다 알고 모든 부품의 이름까지 외울 정도가 된다 해도 정작 자기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무거운 공구 하나도 제대로 못 들고 나사도 하나 제대로 조일 수 없으면 그거 좋은 정비사를 할 수 없지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 속된 말로 우리 그 야매라고 하는데 그 야매로 배웠다는 사람도 있죠. 정비 같은 거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들. 대개 그 싼값에 잘 고쳐줍니다. 이 볼트 조여봤다가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거 한번 끼워보고 처음 고쳐보는 부품도 되게 잘 고칩니다. 그런데 사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론은 그 젬병입니다.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저 타고난 이 감으로 딱 보고 고치는 겁니다. 그 역시 좋은 정비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 같은 직업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외과의사 같은 경우 이손 떨면 안 됩니다. 이 수술하다 손 떨면 큰일 납니다. 그죠? 이 메스 같은 거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이 자기도 모르게 손 떨었다가 이 천공 나는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손 기술이 매우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같은 바느질을 해도 아주 이렇게 예쁘게 안색에 딱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대충대충 이 바느질을 해놔가지고 그 자생력으로 자기가 이겨내 환자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그 의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론은 박식한데 수술만 들어가면은 손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 빨리 그 전공을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뭐 내과로 옮긴다거나 이 가정의학과로 간다든가. 어떤 분은 이 커피만 마시면은 손이 떨려가지고 수술 잡힌 날에는 막 커피를 입에도 안 댄다고 합니다. 이 저도 손 떨림이 좀 있는 편이에요. 간혹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이렇게 달달달달 떠나? 막 긴장을 너무 심하게 했나? 그게 아니라 제 원래 좀 떨림이 있습니다. 심할 때는 이 손만 되게 달달달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격도 잘 못했죠. 당구도 잘못 치고. 이 사격이나 이 당구가 이 왼손에 이 튼튼하게 딱 받쳐주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게 잘안 되니까. 이처럼 그 삶의 많은 부분이 이론과 실습으로 조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된다는 것, 이 균형이 좀 아름답게 맞아떨어진다라는 것 알아야겠지요. 주부들 가운데도 우리 그 자칭 요리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리 좀 한다. 계속 요리하다 보니 자신감 붙는 거거든요. 이론이 안 받쳐져서 감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죠. 막 고춧가루 얼마 넣으면 되나 하면은 막 그냥 대충 넣으면 된다 하고, 간장도 막 대충 넣으면 된다 하고요. 꼭 앞서 말한 자동차 정비사 같이요. 그렇게 만들어도요, 음식 참그 맛있습니다. 이걸 소위 또 손맛이라고도 하죠.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만든 음식.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디 가서 이 내가 요리 전문가라는 권위를 가지고 막 남에게 강의를 한다거나 뭐 가르친다거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걸맞는 이론이 받쳐질 때만 전문가의 권위를 가지게 되죠. 물론 거꾸로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뭐반 큰술 뭐큰 큰술 뭐 이론은 박식한데 손대는 음식마다 맛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전문가라 할수 없습니다. 그죠? 전문가라는 것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내가 이론도 박식한 만큼 그 실기 또 맛있는 맛깔난 음식 만들어낼 수 있어야죠. 신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전문가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요. 대신에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제자도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실습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뭐 삼위일체가 뭔지, 뭐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이 뭔지, 뭐 사도신경은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이 착해만 가지고 겸손하게만 살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그것을 우리는 제자라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들은 세상에도 있거든요. 예수는 모르지만 평생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식당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 또 그것도 모아뒀던 그 목돈을 갖다가 기부하면서 살아갔던 할머니도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행과 헌신, 이 사회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를 예수의 제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 반대되는 경우가 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어떤 경우입니까? 이론은 박식한데 실습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 제자라 할수 없습니다. 로마서 중반부까지는 전체적으로 그 이론에 대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 함께 보았듯이 바울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이 칭의와 양자됨 이잘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지요. 마치 실습은 아무것도 아니냐. 실습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죽어가는 생명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더 썩어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몸에 암덩이가 있어가지고 의사를 만나러 의사 앞에 떡 갔는데 의사가 이 암에 대해서 막 줄창 설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도 뭐 손이 달달달 떨려갖고 그런 어려운 수술은 뭐 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런 암 같은 거는 탁월한 그 손기술을 가진 의사가 생명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고요. 신자의 능력 또한 그 삶이 그 균형을 맞춘 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장은 지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말한 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기서 전제하는 말인 겁니다. 그저 은혜를 얻었기에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러므로로 시작되지 않으면 이해 안 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 말이 안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그 제물인데 살아있는 그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죠? 제물인데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어떻게 잡는지 얼마나 상세히 잘 나옵니까? 비둘기는 어떻게 잡고, 뭐 송아지는 어떻게 잡고, 피는 어디다가 어째 버리고, 고기는 어떻게다가 뭐 어떻게 하고, 뭐 먹을 거는 어떻게 누가 먹고, 태울 고기는 어떻게 태우고. 다른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산채로 드리는 그 제물은 많이 나오죠. 예컨대 그 중세 유럽이나 이 미국과 같은 경우, 이 마녀 사냥의 경우죠. 이 살아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이 불살라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양 같은 것을 살아있는 채로 막 기절시키지도 않고 불태워 막 이래 드리는 제사라든지, 그게 사실 그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교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큰 제사면 큰 제사일수록 피가 필요합니다. 보통 막 우리나라도 보면 막 닭 잡고 닭피 막 두두둑 뿌리고 하잖아요. 사실 그 구약도 마찬가지거든요. 피를 쏟고 하는 이런 것들. 누군가의 죄 아니면 이 누군가의 허물을 대신할 피지요. 그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되었건 아니면 이 고대의 그 인신제사나 이 중세의 마녀사냥 이런 것들처럼 사람이 되었든지 죽음이 수반되는 제사는 그 분위기가 되게 엄숙했습니다. 뭐 안 그럴 수가 없죠. 그 짐승을 잡아도 사실 사람이 그 앞에 그 희희덕거리고 이렇게 놓을 수 없잖아요. 사람을 또 잡아 바치고 할 때는 뭐 어떠하겠습니까? 구약에는 처음부터 이 내용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 수행하는 이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엄숙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전 이런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 심청전 같은 이야기 보면 잘 나오지요. 그 신봉사가 그 딸내미 심청이 마중 나갔다가 그 앞이 그 봉사니까 앞이 안 보이가 그 개천에 빠져 죽을 뻔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지나가던 중이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 몽은사라는 절의 그 주지스님이었지요. 그 화주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그냥 가면 될 건데 알려줘요. 이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 시주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날 돈으로 그걸 또 이래 환산해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하여튼 재미난 일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 5억 정도 된대요. 심청이하고 신봉사한테 뭐 5억 가까이 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마련할 방법이 또 효녀 심청이라 하잖아요. 그 알아내요, 그죠? 그 뱃사람들 항해할 때 그 바다 신께 바치는 제물이죠. 그 인신제물 바치는데 자기가 그 제물 됩니다. 이 짐승 제물에서부터 인신제물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이 제사의 근본 원리는 제물의 죽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 뭐 꼭 죽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심청이 죽어갖고 뭐 신봉사 눈 뜨습니까? 못 뜨잖아요. 그죠? 못 뜨잖아요. 그 주지스님 그 300석만 받아먹고 그죠? 눈은 그대로 막 장님으로 그대로 있고. 하지만 이 제사의 근본 원칙은 하여튼 이 모든 이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곡식 제물도 나옵니다. 그죠? 곡식은 죽일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십니까? 완전히 죄가 될 정도로 태워버리라. 이 죄가루가 될 정도로 태워버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곡식의 죽음을 뜻했거든요. 제사의 원리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원리를 무시합니다. 지금 우리 몸을 태우지도 말고 죽이지도 말고 산채로 바쳐서 제단에서 피를 흘리지도 말고 그저 이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제물이 되라 합니다. 누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제사냐? 그걸 이 제물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모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사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 글을 쓰고 있다 비아냥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전부 틀린 것은요. 지금 바울은 12장 1절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1장에서 11장까지 그 원리를 쭉 설명해놓고 그 모든 설명 때문에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제물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앞뒤 인간관계가 확실해요. 그러므로 오니까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으로 그 온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누구도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에도 족하다는 거죠. 그 믿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으로. 이게 죄사함의 핵심 원리예요. 다른 짓거리 할 것 없습니다. 어디 가가지고 뭐 부적 써붙이고 돈 내고 뭐 닭피 뿌리고 막 이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들어가면 족하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소 잡아도요, 내년에 또 소 잡아 바쳐야 됐어요. 그 사람이 뭐 1년 동안 죄 안 짓고 질 수 있습니까? 뭐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그 비둘기라도 잡아야 됐죠.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비둘기 잡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자기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그 죄에서 사하기 위해 충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모든 제사의 원리가 지금 여기서 갱신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오늘날까지 닭 잡고 소 잡고 막 해야 됩니다. 옛날 그 제사장들이 하던 게 그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옷 차려입고 하던 게 피가 튀고 하니까 다 도살하던 도축업이 거의 뭐 반이었잖아요. 제사하면 하루 종일 도축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도축하고. 아니면 뭐 어디 그 뭐 다른 종교 가진 사람 절간에 뭐 공양미라도 갖다 바치든지.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를 우리는 뭘 합니까?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1절 끝에 보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성령을 뜻한다, 뭐 우리 사람의 영을 뜻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합당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땅하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드릴 마땅한 예배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몸, 이 몸으로 드리는 삶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 육신이 얼마나 중요함을 강조합니까? 순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론 과목 실 끝내고 실습 과목 시작하는 이 12장 첫 구절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지식을 얻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저없이 말합니다.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물론 이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입니다. 예배이죠. 교회가 할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있고요. 아이들 교육도 있고 뭐 친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해야 되죠.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죽으면 다른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에 성경 공부 그거 해봐야 뭐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신학교지 그 교회입니까? 예배가 죽었는데 지금 친교하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그 동호회지요. 예배가 죽었는데 선교하고 구제하면 뭐예요? 그거 그냥 자선단체 아닙니까? 살아있는 재물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예배가 죽고 다른 것 다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른 것 다 시들시들해도 결국 전부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11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해두고 이제 그러므로라며 우리의 실천 지침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만큼 중요한 것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뭔지 구분하는 게 우리 참 중요하거든요. 제 예전에 그 같은 교회 친구 녀석이 그 한 살 후배 그 여자애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보다 그 키도 크고 막 인기 많았던 여자애였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봉사도 다니고 막 선교도 다니고 뭐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 녀석이 너무 짝사랑을 해가지고 막 마음이 끙끙 앓길래 누가 물어봤어요. 야, 그 여자한테 그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걔가 아 나는 그 착하고 막 말없고 이렇게 말없이 참 성실한 사람 좋아한다고. 그러니 걔가 막 봉사활동이면 봉사, 막 선교면 선교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 여자애가 그 안 가도 막 선교 가고 열심히 하고. 언젠가 그에도 나의 이런 진심을 이렇게 알아줄 거라고. 데이트 신청 한 번도 못 해보고. 야, 걔는 그 착하고 이 말없이 성실한 사람 좋아한다고. 결국 그 자매한테 그 애인이 생겼는데요. 그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성실하지도 않고 그 말이 없지도 않은 그 제비 같은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귀고 있더라고. 그게 사실 남들 보기에는 가장 자연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귀기 전부터 늘 둘이 그렇게 붙어 다녔거든요. 누가 봐도 이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 제일 가까이, 제일 같이 붙어 다니고 뭐 같이 곁에 있고 시간 많이 보내는 사람하고 자연스레 사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막 열심히 선교활동 간다고 해서 그 사귀게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붙어 있고 데이트를 해야 사귀지. 신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 하나님께 마음뿐만 아니라 형식을 갖추고요, 시간을 때로 따로 떼서 나오는 이 마음이 모인 예배 시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막 알아보고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내가 돼봐야겠다고 막 이렇게 애쓰기 전에요, 먼저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막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 그 사람 막 돈 많은 사람 좋아하겠더라, 그럼 나 돈 열심히 모아갖고 프로포즈 해야겠다, 그런 순간에 다른 사람이 다 낚아채 갑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순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데이트 신청을 먼저 해가 데이트를 해야죠.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수학시험인데 오늘 영어 공부하고 있는 사람, 내일 역사시험인데 막 오늘 과학 공부하고 있고, 옆에서 보면 그 답답하지요. 미련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 선교하지 말고 뭐 구제 그 전도하지 말자 이런 말 아닙니다. 순서라는 겁니다. 순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자는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재물이 살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순어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재물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거기서 끝난 것 아닙니다. 이론이 있으면 실습이 있지요. 살아있는 재물은 실습의 영역입니다. 앉아서 달달달달 그 의학 공부하고 외워봐야 자기가 직접 청진기 들고 칼 들지 않는 한 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얻은 믿음으로 신자들은 또 세상에 살아가야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이런 형식을 갖춘 예배 시간처럼 우리 시간 따로 떼고 장소를 따로 정해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삶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예요. 대통령이 우리 만나준다 하면, 아니면 뭐 영국 여왕이 우리를 뭐 초대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순서가 그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그 다른 앵간한 약속은 다 미루지 않겠어요.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배 시간이 되었건, 기도 시간이건, 이 말씀 보는 시간이건, 우리 삶의 이 경건 생활들이 너무 뒤죽박죽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애인과 데이트해도 대번에 그 사람도 눈치채거든요. 아, 이 사람이 바쁜 와중에 나 만나고 싶어갖고 그래도 이 먼 길 시간 내서 왔구나. 에이, 애인이 꼼수 쓰면 꼼수 쓰는 대로 눈치챕니다. 지 편한 시간에만 만나려고 하네. 내가 호구 같나?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를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기쁨의 제물로 드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거룩한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경건 생활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었건, 우리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었건, 이 생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순간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쁩니다. 또한 자녀와 또한 이웃과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우리의 몸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순서를 뒤죽박죽, 이 얼키설키 아버지의 질서 없이 어지럽히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바른 순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또한 더욱더 튼튼히 서가고 또한 이 이민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